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믿음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들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비유들을 보면은 자주 천국의 상급과 연결해서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고요. 보화 비유나 또 포도원 일꾼의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열문화 비유, 열처녀 비유, 혼인잔치, 청지기 비유, 부자와 나사로 비유 뭐 여러 가지 비유에서 보면은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 승리와 상급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보상하신다, 상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행한 대로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천국 지옥이 있다고 늘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에게 강조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것에는 미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욕심도 없습니다. 늘 교인들에게 그렇게 강조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목사님과는 정반대로 교인들 중에 75세쯤 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돈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때가 돼서 선물을 주게 되면은 이것저것 골라서 비교해보고 그중에 큰 것, 좋은 것 늘 챙겨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요, 복권을 하나 샀는데 70억짜리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첨이 된 것을 아들이 먼저 알고, 혹시 아버지가 심장병이 있으신데 70억에 된 거 알면은 이거 기절하시고 감동하셔서 돌아가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게 하실까 하다가 욕심이 없다고 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러이러한데 우리 아버지 이 당첨된 사실 알면요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지 않도록 좀 잘 좀 말씀해 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혹시 70억이라고 하는 돈이 생긴다면 그 큰 돈을 어디다가 쓰시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큰 돈이 공짜로 생기면요 먼저 목사님하고 교회 절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서 꼬꾸라져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목사님이 천국을 갔어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큰 그룹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집사님들이 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벗은발로 나오셔가지고 허그해 주시고 수고했다 그러고 어서 오라 그러고 환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차례가 되니까 예수님이 그냥 빨리 보좌로 올라가서 그 턱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박 목사 왔는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목사님이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 집사님들 오시니까 그냥 주님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막 껴안고 수고했다 그러고 어서 오라고 환영을 하시는데, 아, 자기가 오니까 그냥 뒤로 가가지고 자리에 그냥 턱 앉아가지고 왔는가 그러는 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일어나면 네가 이 자리에 와서 앉으면 어떡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 지어낸 이야기죠.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믿음 생활 잘 했는가에 따라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한 대로 주님께서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무신론 단체들이 있는데요. 한 번은 지옥은 없으니 삶을 즐기십시오. 그러면서 광고를 내고요. 회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지옥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천국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즐기십시오. 라는 그 현수막을 걸어놓고 음식을 준비하고 파티를 하면서 무신론 단체에 가입을 하도록 유도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천국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과 지옥이 없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은 뭐 애들 동화에 나오는 그런 동화의 세계가 아닙니다. 실존하는 장소입니다.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저 어디에 어느 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22번 나와요. 그런데 그 22번 가운데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14번입니다. 한 번만 말씀하셔도 주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이 있다 그러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4번이나 직접적으로 지옥을 언급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어떻습니까? 고통의 장소고 불타는 장소입니다. 부자가 음부에 갔을 때 거기에 물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지옥은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다시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많은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교회가 지옥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뭐 천국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하지 뭐 굳이 지옥에 대해 자꾸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점점 타락해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아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노아 가족 외에는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4절 말씀에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말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 이것을 더 사랑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그 진나라부터 시작을 해서 청나라 말까지 중국의 황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황제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냐면 39.2세입니다. 40살이 안 돼요. 여러분 황제면은 참 모든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그런데 40을 채우지를 못했어요. 평균적으로. 전한의 원제에는 후궁이 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당나라 현종은 양기비를 비롯해서 후궁이 4만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까? 로마 황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황제들의 평균 수명이 37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왕조 시대의 그 왕들이 우리 한국의 왕들도 오래 못 살았거든요. 평균 43.4세입니다. 영조 같은 분은 뭐 80몇까지 살았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일찍 죽었어요. 왕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좋은 거 먹고 그렇지만은 그들이 타락하니까 로마 황제들 가운데서도 동성연애자 있었잖아요. 황제들 가운데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하니까 징벌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세에 이런 모습들 아마 그때보다 더 타락한 이 시대가 아닌가. 자, 이렇게 타락한 가운데서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거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요, 의인이었다. 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서는 이시 차디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예요. 이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강한 능력 있는 그 남성을 이시라고 그러죠. 여성은 이샤, 그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아무튼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차디크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공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속에서 정말로 의롭게 공정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남자다 이 말이에요. 이 차디크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은 그러면 전혀 죄가 없고 흠이 없다는 말인가? 아니죠. 그 타락한 시대 속에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경건하게 그래도 의롭게 공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노아의 그런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시 차디크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요,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노아는 의롭고 그리고 나았다는 이야기죠. 절대적인 의미에서 노아가 죄도 하나도 없고 아주 완벽한 아주 완전무결한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개념 속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래도 그중에 노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공정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다. 그래서 상대적인 의미에서 노아는 당시에 완전하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노아가 죄가 없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죠. 그 당시 사람들과는 좀 구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께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여호와의 눈에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직역하게 되면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눈에 들었다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노아의 가정,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든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사람의 눈에 드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든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에 노아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날벼락 홍수가죠. 사람들이 비웃고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걸 믿고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세계 조선업계 지금 넘버원 아닙니까? 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노아의 가정 여덟 식구가 그 큰 방주를 짓는데 요즘처럼 무슨 컴퓨터가 있습니까? 무슨 뭐 나무를 자르는 셋업이 있습니까? 그 큰 나무들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거를 다 이게 뭐 톱으로 자르든지 뭐 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렇게 맨날 며칠이고 몇 년이고 방주를 짓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끌어다가 물에 넣어서 담그고 숙성시키고 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양반 미쳤네. 무슨 뭐 비가 홍수가 온다고 저렇게 난리를 떨지? 아마 사람들이 비난하고 노아를 핍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노아를 보면서 순종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순종 빠지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까요? 노아가 언제 방주 지어라는 명령을 받았을까요? 우리 연대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너무 세상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다고 한다면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480세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6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노아의 가정의 식구들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6장 10절에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6장 13절에 세상이 악함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14절에 뭐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18절에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세 아들을 낳았는데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네 아들들과 자부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들 쭉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이 방주를 짓는 기간이 얼마인지를 대충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노아가 몇 살에 장자 셈을 낳았느냐면은 502세에 낳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또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은 100세 때 홍수 후 얼마?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홍수 후 2년이면은 이때 노아가 몇 살일까요? 600세 홍수가 났잖아요. 홍수 2년이니까 적어도 602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셈이 100세라고 했으니까 홍수 2년이 100세라고 했으니까 노아는 셈을 몇 세에 낳았어요? 502세 정도에 낳았습니다. 동생들 둘이 있잖아요. 연년생으로 낳았는지 몇 년 터울 낳았는지는 몰라요. 만약에 연년생으로 낳았다 하더라도 노아가 503세에 그리고 504세에 함과 야벳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장성해서 장가를 갑니다. 몇 살에 장가 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자부들과 함께 방주를 지어서 들어가라고 하는 걸 보면은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은 아마 노아가 적어도 530이나 540세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적어도 방주를 짓는 기간은 60년에서 70년 정도가 될 것입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연대순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아무튼 60년, 70년 이 세월도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심판한다고 명령을 하시는 말씀하셨는데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40년 50년 지나도 홍수가 날 기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노아는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장구한 세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거북이 가족이 10년 만에 가족 소풍을 떠났어요. 이 거북이가 걸음이 아주 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뭐 거북이는 막 500살도 살고 그래요. 네, 오랜만에 이제 우리 가족 여행을 가니까 할아버지 또 아들들 손자들 쭉 해서 가려고 하니까 한 7년 정도의 음식을 준비해서 그 소풍을 떠났는데 한 2년 정도를 가다가 보니까 이제 슬슬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야 우리 여기서 점심 도시락 까먹고 가자. 그래서 이제 먹으려고 봤더니 양념통이 없네요. 예, 음식만 가져왔는데 양념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념이 없이 도시락을 먹으려고 하니까 밥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야 누군가 집에 가서 좀 양념통을 가져오느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2년 걸리죠. 다시 올라오면 또 2년 걸려요. 4년 걸리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고집이 있어가지고 누군가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막내 거북이가 당첨이 됐어요. 집으로 가야 됩니다. 막내가 떠나기 전에 두들거리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해요. 내가 올 때까지 절대로 이 도시락 까먹으면 안 돼요. 아주 당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게 하겠다고 다 기다리겠다고. 막내가 길을 떠났는데요. 그래서 가족들은 약속한 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기다립니다. 가지 않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됐습니다. 이제 올 때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안 와요. 5년이 지나도 안 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야 더 이상 도저히 배고파서 못 견디겠다. 양념도 없더라도 우리 그냥 까먹자. 그래서 딱 먹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그 막내 거북이가 소리를 치면서 뛰어왔어요. 네 이럴 줄 알았다고. 나를 기다리지 않고 도시락 까먹을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안 가고 저 나무 뒤에서 숨어서 기다렸다고. 언제 꺼내 먹을지 모르니까 그거 내가 현장을 잡으려고 안 가고 나무 뒤에서 숨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4년 5년을 나무 뒤에서 숨 죽이고 기다리는 것도 대단한. 그런데 노아는요 수십 년 동안 그 방주를 지으면서 인내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네포는 수백 번의 설교보다 한 번의 순종이 낫다는 말을 했는데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의 가족이 홍수 심판을 면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양반 저 어르신 정신 나갔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노아는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 미련한 사람들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주일날만 되면 저렇게 교회 가서 청승맞게 앉아있느냐. 돈이 최고인데 돈을 열심히 벌고 그리고 무슨 천국 타령이나 하는지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그렇게 살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런 전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파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아니하고 노아를 비난하고 헐뜯고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노아는 끝까지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의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많은 그 당시에 모든 인류는 다 멸망을 받았지만은 노아의 여덟 식구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와 아내와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여덟 식구가 구원을 받아서 말씀대로 세상에서 의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이 있는 것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무슨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그렇게 고통을 받게 하시느냐? 지옥은 없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의 결과는 궁극적인 목적은 저 하늘나라의 상급과 연결돼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천국이 없다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지옥이 없다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주님께서 굳이 그런 말씀을 하셨겠느냐 하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갔던 성도들에게 상급을, 면류관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노아처럼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지 못한달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세상의 다른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어렵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래 너 어려워,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 침을 받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르게 살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노력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만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